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 가지 나라의 정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성 안에 있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척박한 아프가니스탄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도 주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도에 미국에서는 소위 서브 몰게이지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이라는 왕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열 지파가 모이고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이름 붙여서 두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당연히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눠졌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내적으로 계속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계속 자주 바뀌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에 와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 오므리는요, 그 팔레스타인 땅 중에 바닷가 쪽에 속해 있는 두로라는 지역과 협력을 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두로와 동맹을 맺고 중간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사온 것을 내륙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로가 자기 편이 되면서 북쪽에서 늘 위협하던 아람도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 지금 내 때는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전성기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저 두로와의 관계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두로와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자기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등장을 하자마자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시냇가에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릿이라는 이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중간중간 의문이 생겨요. 첫째는 왜 이 엘리야는 처음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는데 하필이면 가뭄일까?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서 먹였을까? 또 왜 하나님은 한번 먹이시면 계속 먹이시지 왜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런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예언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국가가 만들어진 후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두로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다음에 가장 부유해요. 왜? 두로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경사회 때 바람과 비는 풍요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이었는데 풍요의 신으로 떠받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가 두로로부터 와요. 근데 두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나라의 지금 이 부와 풍요는 저 바알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온 다음에 850명이 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넘는 학생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물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세벨의 학교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해요. 열왕기상 16장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냥 수도 자체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냥 신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을 예언하셨고 가뭄이 실제 시작됐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뭄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와 바람의 신이 바알이고 바알이 자기에게 번영을 준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고 그냥 가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재앙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베풀었던 열 가지 재앙이 그래요. 열 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거예요.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시니까 고통은 누가 받냐? 애굽 사람들이 받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7년의 서브 몰게이지 사태가 그런 거죠.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신봉해 왔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떤 거죠? 예전 봉건주의 시대 때는 왕이나 귀족들만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왕이나 저 귀족들만 풍요를 누립니까? 우리가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이 일하게 하고 나도 노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본이 일한 이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풍요를 누립시다.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 이 자본주의 영향으로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그런데 2007년 그 사태는 자본주의의 근본이 자본도 아니고 아이디어도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본을 관리하는 금융업이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금융이 전체 자본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낼지에 관심이 없고, 이 자본을 빌려줄 때 나에게 얼마나 이율이 생기는지, 이익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위험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을 던지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요, 지금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고요, 자그마치 449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든든한 것이라고 의지했던 것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행 잔고, 401k, 스탁, 혹은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여러분, 코로나가 번성하는 이 시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노년과 우리 자녀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이제까지 미국에 와서, 아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보면요,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거,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회 환경인가요?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근 안 하시고 집에 있으시면,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바쁘시죠. 그런데 짬을 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건 괜찮은가?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먹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 시내가로 숨어라. 그리고 까마귀를 시켜서 먹일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내가에 숨었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었어요. 이게 최초의 배달 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 스스로 음식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에 의해서 그걸 먹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을 통해서 바알이 참된 공급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근데 가뭄 중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뭘 알기를 원했냐면은 참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만나예요. 성경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공급자세요. 지난 달에 우리가 큐티를 했던 본문이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최종적인 공급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임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 시내가를 왜 마르게 했을까?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라는 걸 알게 하려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아무리 고기와 떡을 갖다 둬도 물이 말라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40일 정도 산대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3일도 못 산다 그럽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이 공급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면, 알게 하시려면 계속 공급하셔야지 왜 중단해 버리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림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이 풍요를 주는 존재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뭄을 주면서 바알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풍요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이 뭐냐, 증거가 뭐냐, 떡과 고기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떡과 고기와 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공급자구나, 그러니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바알의 위치에다가 하나님만 갖다 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절에 가지 않고 교회를 오고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알라를 부르지 않고 분명히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지만 결국 최종적인 신은 자기 자신인 경우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의 물을 중단시킨 이유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떡과 고기와 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 먹는 동안 하나님 말 안 하세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물이 그치고 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건 물이 아니야, 너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는 것에 우리가 넋이 빠져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침마다 제 아내로부터 참 맛있는 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밥에 눈이 어두워서 아내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앞으로 모든 아침 식사를 잊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예요. 자, 그리 시냇가가 마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마른 것이다. 이 정도는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800년이 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800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오, 저 사람 엘리야일지 몰라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세요. 그는 유대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들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자그마치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겨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셨어요. 한번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음식을 주지 않은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뭔가 오늘 본문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스로를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는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물 없이 떡을 계속 먹으면 목이 마르나요? 아니면 목마르지 않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떡이고 물이다, 나를 먹으면 배도 부르고 목마르지도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그냥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과 연관하면 매우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왜 가뭄을 주었죠? 바알이 참신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엘리야에게 공급했죠?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왜 그리스 시내가에 물을 그만 내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떡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참떡이지?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을 겪는 이유가 뭐죠? 목마른 이유가 뭐죠? 그 문제의 근본의 가뭄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멘. 왜 예수님이 참된 떡인가? 왜 참된 풍요를 주시는 분인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참된 떡인 이유는 우리의 만족의 비결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은요,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풍요롭던 풍요롭지 않던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서 만족할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제가 잠시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볼까요?
people left their rural homes and came to the capital city searching for employment. The only place they could find was a settlement area, slums.
Mukuru area is it's one of the big slums in Kenya right now. It's an area that has been struck by, you know, poverty. It's a marginalized area. In this center, Compassion, hosting 500 children every Saturday from this community. And Compassion has an influence in this community in a big way.
Nauni nani?
Felix.
Felix. Makaya.
They used to stay around, you know, where I used to pass. He found it better than even home because he could spend a day without food, but in the evening he would get something to eat. He would beg for money and he would get a few coins. At home, he would stay even for 2 days, 3 days with nothing to eat. He exposed to harsh living conditions, even people just harassing them because they felt that they are a threat.
Walianza siku nini, siku chapa batch. Sasa ndio mimi nikaenda kukimbia, mwenzangu akachukua ile chupa ile akunichapa nao kwa kichwa.
Around this area, we have 40 children, 40 boys living in the streets. But around Nairobi, we have thousands of children.
Chance arises, we would like to recruit them and even transform their lives, all of them. For today, we have recruited Felix. We are going to take him to school. We are going to empower his parents, and he also going to be rehabilitated from drugs. Our first child who has been registered from the streets.
저는 케냐에 방문해서 저 아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영상이 찍히고 2년 후에 만났습니다. 저 아이의 영상이 만들어지자마자 한국에서 수많은 후원자들이 저 아이를 자기가 돕고 싶다고, 저 아이는 금방 컴패션에 등록이 됐고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 아이가 막상 등록을 시켜놓으니까 학교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리에서 마약을 해서 얘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또 몸도 거기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이 너무 나빠서 그 보딩스쿨 같은 데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저 컴패션에 등록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팔리스가 자기 어머니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나이로비에 가면 가장 그 험한 몇몇 슬럼 중에 하나에 저 아이의 집이 있더라고요. 저 아이를 방문했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제가 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런데 이 아이가 방금 영상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축구선수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축구선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어머니와 내 주변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어서 자기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팔리스는 길거리 아이에서 컴패션에 등록이 되었고 2년 동안 이 아이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아이가 달라진 건 딱 하나, 거리 아이에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집도 여전히 케냐의 가장 우범지대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이 아이가 꿈이 바뀌었어요. 이젠 더 이상 자기의 니즈와 자기의 차와 자기의 성공이 꿈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절대 가난은 이 아이를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어요. 제가 저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내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나의 교인들이 떠올랐어요. 나이로비 길가에 있는 팔리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아이가 단 몇 년 동안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물질적인 거에 목이 메어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제 교회에서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알고 싶어서 열망이 있는 성도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다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누리는 그분과의 그 기쁨과 그것 자체로 보는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책꽂이에 꼽혀서 먼지를 받고 있는 성경책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그냥 꼽혀 있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들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법으로 나도 살고 싶은 열망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논리와 비즈니스 월드와 내 욕심이 가미된 생각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울 수 있는 참된 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은 바알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다 허상들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 대신에 우리 주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방법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안 바뀝니다. 당연히 안 바뀌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고 참 풍요라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 풍요로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시대에 선포한 것은 바알이 참 풍요가 아니라 바로 내가 참 풍요고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풍요를 줄 수 있는 참 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왕기서를 통해 그 시대에 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참된 풍요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주님으로 인한 풍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을 생각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참 떡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여전히 바알의 논리대로 아합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풍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풍요롭다고 생각 했다면 왜입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헛된 신기루 같은 것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그 원인이 내게 있는 소유 때문이라든지 나의 능력 때문이라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때때로 많은 경우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참된 만족은 참된 풍요는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때가 언제인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를 앙망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했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거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풍요를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